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떠났던 세 번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1차, 제2차,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그 여행의 차수를 붙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내용입니다. 이 여행을 그와 함께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마가 혹은 요한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3인 1조로 제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중해에 마치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바로 남쪽에 큰 제주도가 있듯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 바로 앞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시프러스라고 하는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처음에 한국에서 신학교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저도 지금 총신 졸업생입니다만 제1의 평양신학교 총신대학교의 모태였던 평양신학교 제1기 졸업생들이 7명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전국으로 흩어질 때 그분의 한 분은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제주도에 가셔서 선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좀 전해지지 않을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선교여행을 떠날 때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지 않았을까, 어디 가면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마 그 섬으로 배를 타고 그 시프러스 섬으로 구브로 섬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섬에서 많은 또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서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는 북쪽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러졌던 지역으로 북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제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항구 도시에서 내륙으로 움직이면서 마치 선교사들이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가지고 인천에 내렸다가 인천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또 경기도로 이렇게 가듯이 사도 바울도 항구에 하나 딱 정해놓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려는 그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선교 사역이 막 시작하려고 했던 그 타이밍에 함께 그 선교 사역을 나왔던 이 마가라는 청년이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자꾸 마이크가 하울링이 나오는데 좀만 잡아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때 이제 마가가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죠.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보다 나이가 좀 어렸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도 앞에서 앞장서서 사역을 했다면 청년 마가는 젊은이로서 무거운 짐도 좀 들어주고 조수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그 연유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중간에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제1차 선교여행을 함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한때 우리와 같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확 돌아서 혹은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중간에 우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런 동역자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가끔 이따금씩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어떤 교회 안의 사건들 때문에 혹은 뭐 신변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뜨겁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끝까지 같이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떤 행사를 해도 아 이때 그 집사님 계셨으면 참 분위기가 더 좋았을 텐데 이 일은 그분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빈자리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마가가 중간에 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을까요?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지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지냈을 때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임했던 그 방에 있던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한 120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선교여행을 같이 갔던 마가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수도에 산다는 것은요. 제일 비싼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어디 땅값이 제일 비쌉니까? 서울이죠. 예. 우리나 많아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120명이 한꺼번에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에 다락방을 갖고 있는 집이니까요. 이 요한이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평생이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뭐 얼마나 뭐 고생하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일으킬 만큼 그의 부모도 분명 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선교여행을 갈 때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따라서 이 젊은 청년 마가가 따라간 거죠. 근데 이 바울 목사님이 이 열정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쉬지도 않고 막 여기저기 가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사역하다 보니까 나이는 젊은데 이 체력이 못 따라주니까 아마 그래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설은 본래 자기의 이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바울이 앞장서서 더 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제1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가 요 사건 이후에 이름 순서가 바뀌죠. 바울과 바나바. 이 주도가 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삼촌을 따라서 갔는데 이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의 어떤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떠한 이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을 떠나버렸다라는 견해들도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하는 대상이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마가는 어렸을 적부터 유대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바울은 자꾸만 이방인을 전도하니까 왜 자꾸 그러는지 사역이 맞지 않은 거죠. 이게 다 지금 추측해 보는 겁니다만 어떤 이유인들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이 버가라는 한국에 이제 도착했잖아요. 내륙 지력으로 이제 들어가면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 내륙 지력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보면 타우루스라는 산을 하나 큰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산을 등산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구부로에서 번아웃이 된 마가가 아, 난 저거 못 갑니다. 난 저기는 못 가겠어요. 난 여기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갔다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했으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왜 떠나는지 궁금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서 떠나가 버렸어요. 선교팀에서 이탈해 버린 거죠. 단기 선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만 12명의 단기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갔다가 중간에 한 명이라도 어떤 뭐 질병이나 아파서 낙오되고 그러면 팀 전체의 분위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3명인 상태에서 한 명이 지금 하차를 했고 선교팀을 이탈했으니 선교팀 전체에 좀 침체가 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좀 반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갈 때 나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자. 한번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반목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4장을 보면 훗날 시간이 조금 흐른 이후에 바울과 마가가 다시 사역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감옥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마가가 같이 투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기록한 책이고 장인데 거기에 디모데에게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너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저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 라고 이 바울이 말할 정도로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거든요. 우리도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집사님 진짜 교회에서 헌신적이에요. 복음에 아주 이렇게 딱 사로잡힌 분이에요. 근데 일을 하는데 뭔가 조금 거칠어요. 아직 이게 좀 성품이 다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좀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고 사람을 품기보다는 좀 일을 추진하는 것을 더 좀 우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막 하려다가 하다도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 아 좀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 막 그러면서 그 열심으로 먼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열정은 많지만 아직 이게 좀 가다듬어지지 않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 역시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게 같이 서로 부딪히고 나니까 반목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서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 혹시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참 사이좋게 지내던 집사님이었는데 전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분의 그 또 다른 면모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셈이 많은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수가 많은 사람이었나?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이렇게 뭔가 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단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신앙이 그렇게 좋은 바울도 마가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마가의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바울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사람 품어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난 너 같은 사람이랑 사역 못한다고. 나 혼자 하면 됐지. 어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또 쓰냐고. 저런 사람은 갖다 못 쓴다고. 그냥 우리끼리 가자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혈기가 막 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서로 안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또 저 사람은 또 저런 방식으로 또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살아온 그 환경이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의견도 다를 수 있고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또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 갈등을 해결하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부분들 앉아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결혼생활 하시면서 갈등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기서?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없습니다. 막 그렇게. 여러분 부부생활하면서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네. 처음에는 다 내 배우자가 천사인 줄 알고 나만 사랑해 줄 줄 알고 날 위해서라면 진짜 간쓸게 다 빼줄 줄 알고 하늘에 별도 따라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어때요? 결혼해 보니까 다 이제 속에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야, 이런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해서 결혼했다고요?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러죠. 속아서. 죄송합니다. 아픈데 제가 이렇게. 누구나 다 그래요. 어느 가정이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두 사람이 만나서 갈등이 생기지 않은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부부 사이에 생긴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요, 서로가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싸워요. 막 말로 하고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다투는데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부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들어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서로 말도 안 할 때. 그땐 진짜 심각한 거죠. 이제 이걸 해결해 볼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넌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그냥 살아. 그때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말로 다투고 서로 막 화내고 그 시절은 그래도 서로 아직 애정의 애증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남겨두면 그건 더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마가는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있어서 좀 반복도 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둘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와서 서로 화목하는 것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부부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막 그러는데 함께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서 서로 집에 돌아가면서 화해하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곪아서 커다란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군가와 이렇게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갈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두 사람 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서로 안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내 방식대로 하자고 고집부리다가 이게 서로 달코달코 이렇게 깎이고 깎이면서 부부가 서로 성장하는 것이 이 부부의 신비죠. 관계의 신비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어요. 서로 모난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바울도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고 마가도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참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데 요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에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나을 수도 있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큰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마가도 부잣집 도련님인데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선교여행 동창할 만큼 믿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역시 갈등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다시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못해. 난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가면 갈수록 마치 이 가지에 잎사귀 하나씩 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둘씩 없어질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는 100% 마음에 듭니까? 내 아버지가 100% 내 마음에 들어요? 내 어머니가 100% 마음에 듭니까? 내가 사랑해서 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반려자, 나의 배우자는 100% 마음에 듭니까? 내가 가슴으로 정말 내 몸으로 9달 반 동안 낳았던, 품고 낳았던 내 자식은 100% 마음에 듭니까? 이 세상에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렇게 배척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난 내 마음 드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 할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1인 교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교회 안 나오는 한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이 지역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분들 왜 안 나오냐고 잘 물어보면 믿음은 확실하게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뭘 받아서 그래요? 상처받아서. 더 이상 한인교회 가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신비였어요.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겨도 교회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이 안에서 끝까지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나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흠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냄새 안 나는 사람 없고요. 오래 지내다 보면 정말 흠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다 정상입니다.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그럼 뭐예요? 알기 시작하면 아, 얘는 비정상이구나. 아, 이 사람 비정상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역시 비정상이셨군요.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네. 맞아요. 우리 중에 정상이 없어요. 성경이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도 지금 금이 갔어요. 팀원이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떠나갔고 나머지 둘은 서로 또 갈등이 있어서 말로는 못하지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가 떠났죠. 바울은 지금 이 조카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지금 텐션이 막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이때쯤에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사도 바울이 쓰는 걸로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선교, 1차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어서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왜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육신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세 번 기도했던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그 가시를 그대로 두셨죠. 그 가시가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질이었다고 생각해요. 눈에서 막 눈물이 멈추지 않거나 혹은 이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시력이 나쁘거나.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편지에 썼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이지만 마지막 장에 가서 대필은 누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눈이 아팠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정서적으로는요, 지금 선교팀에 갈등이 생겼어요. 함께 하고 있는, 그것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준, 이 교회로 데리고 와준 자기 이끔이, 바나바와 지금 갈등이 있어요. 예. 신앙생활하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육체의 가시까지 있는 거예요. 안질로 막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이런 심리적인 악조건, 육체적인 악조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들어갔고 안식일에 되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러 갔겠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장면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가가 떠나고 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잘 맺지 않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앞장서서 회당에서 설교했다기보다는 그냥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심리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사람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지금 안질을 겪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뿌옇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행전 9장에 강한 빛을 쐬고서 그 육체적 가시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사도바울은 육체적 고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역도 지금 너무 어렵고 그런 순간인데, 오늘 놀랍게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로 이때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는 이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이제 그 이후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그 회당장이 아마 읽었겠죠. 회당장이 읽은 후에 회당장이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니까 처음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있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우리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만한 말씀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기회를 준 거죠. 자,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관계도 지금 너무 어렵고, 육체의 아픔도 있고,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지금 이 상황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지금 개인의 가정의 어려움은 있고요, 내 육신의 질병이 있고, 내 어떤 비즈니스의 어려움들이 있고, 막 내 삶은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해 가실 때가 있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셨고요, 바로 오늘 이제 16절부터 펼쳐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이 설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후에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친 설교로 남아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총 10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같이 읽으실 텐데요,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회당장이 하실 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그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하시죠. 사도 바울이 일어났는데 지금 타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막 주목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막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16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표현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할례를 받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맞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 같이 앉아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서 22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셨고 사사시대에 사사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고 그 이후에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먼저 펼쳐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시중에 사도 바울의 생전에 그의 육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부터 적금 들겠어요. 정말요. 너무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듣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많은 설교들이랑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이 설교들을 보면 사실 개인의 삶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래서 삶에 한 주간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좀 격려를 줄 수 있는, 좀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무엇이었냐면 묵묵히 조목조목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 다윗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계속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지금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오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이 역사를 펼쳐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 나열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줘가지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고 또 우상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채찍질하고 또 벌하시면 또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세요. 그럼 또 뭐 해요? 또 거역해요. 이게 반복되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원, 거역, 심판, 구원, 거역, 심판. 목이 고든 백성이죠, 진짜.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돌아가듯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돌아가듯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소도, 나귀도 자기 염을 통해 그 먹이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 그대들은 그대들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좀 더 강도 있게 얘기했어요. 창녀도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음란한 짓을 하는데 그는 돈이 필요해서라는 그런 궁색도 있고 핑계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지불하고 이방신과 함께 음행을 행하느냐? 강도 있게 말하는 거죠. 거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중학교 요때쯤에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데 구원만 해주면 이렇게 죄를 짓나? 막 그러면서 막 속이 터진다. 막 이러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게 내 얘기가 여기 있구나.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잘 써놨나. 이거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조금만 숨통 트이게 해 주시고 조금만 잘해 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죄짓고 또 그러다가 또 인생 막히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주님께서 또 구원해 주셔서 또 조금 열어주시면 또 범죄하고, 야,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저도 들더라고요.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신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자,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실패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계속해서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주를 보내실 거라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말합니까? 23절에 예수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서가 끝난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패배의식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이런 죄책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했어요. 그런 죄의식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비시리아 안디옥에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망에 빠져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역하고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행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구원을 지금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라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이 세상에 와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말라기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서. 말라기서 3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말라기서 3장 1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자가 와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 자,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아서 우리는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엘리야가 왔고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뭐예요? 역사적 사건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방식이었어요. 27절부터 29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좀 보지는 못할 텐데, 만약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메시아라면 죽으면 안 되죠. 그가 살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죠. 근데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것도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가 고난받을 때 정말 그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은 뭔가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30절부터 이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거죠. 자, 또다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데요.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라면 죽으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였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꿈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침묵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33절부터 37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부활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 부활은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날 만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33절, 34절, 35절 각각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씩 인용한 거예요. 33절은 시편 2편 7편, 34절은 이사야 55장 3절, 35절은 시편 16절 10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지금도 주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는 그것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38절 그리고 39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설교에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은 백성.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오늘 핵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좀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바울도요, 신앙은 정말 좋았지만 그에게도 인간 관계에 갈등이 있었어요. 가장 친했던 바나바하고도 떠났어요. 그를 돕기 위해 왔던 마가하고도 반목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삶의 애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의 부활하심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그림만 제가 묘사하고 설교 마칠 테니까요. 피곤하시죠? 조금만 이제 집중하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회사에 크게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어느 날 나를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평소에 우리랑 그렇게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도 우리랑 똑같구나. 이러한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야, 나는 너가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야 너는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남들하고 다른 것 같이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삶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애 돌보고 돈 벌고 직장에서 일하지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난 삶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처럼 심리적인 고통, 육신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남들과 다를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시다.